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이제 욥기니까 욥이 주인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이제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 1장부터 시작해서 42장까지 쭉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놓쳐선 안 될 그런 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욥과 그의 세 친구가 욥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기의 주인공이시라는 거,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욥기 1장 8절 또 2장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 앞에 왔을 때 사탄이 하나님께 제가 욥을 치겠습니다라고 사탄이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저 의로운 내 종 욥을 내가 보느냐 하고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욥을 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사탄이 의기양양해서 두 번 욥을 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재물과 그의 아들, 딸들, 자식들 모두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욥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1장 21절 가서 보니까 사탄이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욥이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1장 21절 가서 보니까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마귀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일이 생길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기회를 또 허락을 하니까 마귀가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욥에게 정말 참을 수 없는 이와 같은 병을 가져다 주고 심지어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저주까지 하는 그런 말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2장 10절 가니까 욥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듯 하느니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의기양양해서 이번엔 될 줄로 알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이 마귀의 완패로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이걸 더 욥기가 끝나도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 그렇죠? 그런데 이제 3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37장까지 여기 욥과 그의 세 친구들 또 엘리우라고 하는 또 젊은 친구가 나타나서 계속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아니하고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대로 됐기 때문에 이 일이 선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걸 다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나. 욥 입장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끝이 나면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됐다. 여기서 딱 끝이 나면 그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3장부터 37장까지는 하나님이 나라와 그 다음에 개인에게 행하시는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하시는 거 욥에게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내가 너를 칠 테니까 견뎌봐라 이런 얘기 하세요? 안 하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하나하나에게도 하시고 국가 전체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주권적인 일이 있는데 인간들이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 욥과 그의 세 친구, 그 다음에 엘리우라고 한 이런 주인공들이 여기 등장을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논쟁의 대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적인 일이 무엇인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도록 3장에서 37장에 이 논쟁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여기 9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 하나님과 견주어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기록을 하시고, 또두 번째, 그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욥 같은 사람이 있고 그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고난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위선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위선자가 될수 있다. 그 위선자는 문제가 뭐냐? 자기가 위선을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둘이 논쟁하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서, 예, 한 사람은 진심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위선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의롭고, 그렇죠? 저 고난당하는 욥은 극심한 죄인이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위선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가장 큰 죄, 그 죄가 뭐예요? 위선의 죄예요.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위선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위선자들아 너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위선자 가운데 어떤 위선자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냐? 종교적인 위선자를 가장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대면서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걸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으로 행하는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 양주 이마누엘 침례교회 갔을 때 우리 호프만 목사님 나오셔서 폴 채플 그 목사님을 소개를 하면서 저한테 또 이메일도 보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그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 아주 트랜스페런트, 투명한 사람이다. 투명 인간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 투명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얘기해요? 자기가 가서 그분하고 며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무엇 하나 위선을 부리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렇죠? 집사들하고 이야기할 때, 스태프들하고 이야기할 때,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 집에서의 그 목사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목사의 모습과 차를 운전하고 가는 목사의 모습과 직원들과 회의할 때그 목사의 모습이 동일했다는 거를 호파 목사님 그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한 자락 깔고 속에 무언가를 숨기고 겉으로 이렇게 자꾸 경건한 척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수님도 미워하시고 저와 제 아내도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미워는 아니고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투명 인간이 되라는 게 아니라 투명하셔야 돼 하는 일이. 직장에서도 투명하시고 집에서도 투명해야 돼요. 여기 욥기에 나오는 그의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이 거의 없어요. 틀린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위선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욥기를 쭉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읽어 나가시면서 그걸 깨닫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그래야 한 4천여 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욥기가 지금 21세기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자, 욥의 세 친구 이름은 이제 기억해야 되겠죠?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렇게 이제 나오고, 4장에서 7장에는 엘리바스하고 욥이 논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엘리바스가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서 의로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욥의 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타자로 이제 소발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8장에서 11장은 두 번째 타자 소발과 그다음에 욥이 논쟁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고통의 시간은 인생 허비가 아니다로 이렇게 잡고, 고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발이라고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욥하고 논쟁을 하는데, 이런 것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논쟁하는 것도 좀 배워야 되겠구나. 배워야 돼요. 그냥 막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논점을 가지고 지금 욥을 논박하는 겁니다. 세 가지 논제를 가지고. 자, 근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소발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틀린 데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그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의 상태가 어떤가 한번 저와 여러분 한번 머릿속을 한번 그려보세요.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에요. 정말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정말 의롭게 살았어요. 아이들이 잔치를 하거나 뭘 해도 혹시 이 아이들이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까 하고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속죄 헌물을 드린 아주 훌륭한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갑자기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의 모든 아들, 딸들이 갑자기 죽게 되고, 그렇죠? 온몸에 지금 종기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아내가 그를 저주하고 이렇게 돼서 자기가 살던 고향 땅에 살지 못하고 고향에서 저기 동굴하고 저쪽으로 지금 몰려나가서 지금 북북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욥이. 그렇죠? 죽음 일보 직전이다. 만신창이가 된 이와 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소발이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고 뭐 논쟁하려고 하는 거지만 어찌됐든 하는 말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2절에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것들을 말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들이 거센 바람 같겠느냐. 그래서 지금 욥이 죽을 지경에서 어떨 땐 지금 헛소리까지 막 나오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광야에 불어닥치는 거센 바람처럼, 그렇죠?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욥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8장을 가서 보면 이 소발이 또 나와서 논쟁을 시작하는데, 소발 역시 엘리바스가 했던 그 말을 가지고 논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늘 하듯이 8장, 9장, 10장 전체를 제가 강해를 하고 그 다음에 끝에 요약을 하겠습니다. 4장 17절에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한 말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지금 엘리바스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지금 내 죄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거다. 소발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판단의 공의를 굽게 하시느냐, 지금 너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중에 심판하신 거다. 하나님이 죄 있는 자에게 심판하시고 죄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그럼 너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굽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능자께서 정의를 굽게 하시느냐, 하나님 그런 일 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100%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다. 잘못을 범할 수 없다. 근데 소발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욥이 이야기하는데 그 욥의 말을 들어보니까 욥이 마치 하나님처럼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생각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화가 치민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건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이렇게 이야기하면 화가 나는 거, 거기까지는 인간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빌닷도 하나님의 성품의 한 면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롭고, 그래서 죄를 보면 하나님은 절대 참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거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뭐가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드러나 있는 그 하나님을 보시면 맞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거룩함의 하나님이세요. 정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음을 온 천하에 있는 어떤 창조물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 지금 욥에게 필요한 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지금 필요한데 계속해서 와서 욥의 속을 후비는 이와 같은 말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내어놓는 말이 욥에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가서 보니까.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주로 은혜가 충만합니다. 진리는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과 어떤 해선 안 된 일도 다 은혜로 다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면서는 우리가 어떻게 작정을 했냐. 진리를 51%로 두고 은혜를 49%로 두기로 그렇게 하고 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먼저 일단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일단 정의롭고 공의롭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알고 그렇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제일 좋은 건 50대 50이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리 쪽으로 공의 쪽으로 거룩함 쪽으로 왜 이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이쪽에 52를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쪽에 49를 두고 지금 이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긍휼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4절 한번 가서 보세요. 내 자녀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그들을 내버리셨다. 이게 무슨 얘기야? 내 아이들이 다 죄 때문에 죽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지금 욥이 만신창이가 돼서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고 뭐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와갖고는 너 아이들, 네 아이들 다 죄져서 죽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아이, 누구,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교회를 갑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이제 차 사고 난다 그러고. 그렇죠? 예, 암 걸린다 그러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서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교회를 만나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얼마든지 가서 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 좋은 믿음 생활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해서 이 교회를 떠난다. 너 내일 죽을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욥의 세 친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다 죄 때문에 죽은 거다. 이것이 바로 대다수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나는 옳고, 그렇죠? 다른 모든 사람은 틀리고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서를 가서 저와 여러분이 보실 때 꼭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9장 가서 보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지금 종교인들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위선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왜 이 자들을 죄 있다고 정죄하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근데 왜 너희 선생은 이 자들이 죄가 있다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느냐. 오히려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결코 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세리들이 잘했다고 이야기 안 하세요. 창녀들이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그 율법이 뭐예요? 이렇게 스캔을 하면, 스캔하면 여러분 엑스레이 가서 이렇게 찍으면 뼈가 금강, 다 뼈가 드러나잖아요. 율법이 그거 하는 거예요. 넌 이게 죄고, 이게 죄고, 이거 죄고, 이거 죄고, 이 모든 죄를 다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도움이 됩니까? 궁극적으로? 안 되죠. 나중에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고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여만 주면 소용이 없고 그걸 고쳐줘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은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 마치 뭐처럼 하는 거냐? 모세의 율법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세 사람에게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옳고 나는 재앙 안 당했으니까 나는 옳고 이 사람은 틀린 사람이야.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야. 저 죄를 모르니까 저렇게 하나님하고 견주어서 의롭다 그러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 7절 나와 있는 그 말씀은 번영신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고 식당에 들어가면 7절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록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끝은 심히 크게 되리라. 누구 말입니까? 욥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소발의 말이에요? 누구 말이에요? 소발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식당에 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좋은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주저앉아갖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내가 지금 회개하면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원래 말 자체는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말 자체가. 비록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끝은 심히 크게 된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말인데 지금 욥을 향해서 이 말을 할 때는 지금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죄를 다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우리한테도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그래야 나중에 내 끝이 잘 될 거다 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로 이걸 한 거예요. 그 문맥이 여러분 축복하는 그런 말로 한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크리스천 스토어 이런 데 가면 은 거기도 성경 구절 적어놓은 액자를 많이 파는데 이건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못 봤냐? 미국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건 아니구나. 이 앞뒤 문맥이 축복하는 문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소발이 지금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지금 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걸어놓으면 사실은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앞뒤 문맥상.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그 액자가 없더라고요. 예. 근데 한국에는 어디 가면 다 이게 있잖아요. 다 장사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게 다 뭐예요? 장사 잘 돼서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부적처럼 이렇게 걸어놓은 게 많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번영신학이라는 겁니다. 번영신학.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욥이 지금 여러분 번영합니까? 번영하지 못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내가 있었어요? 집이 있었어요? 옷이 많이 있었어요? 저와 여기서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걸 꼭 물질적인 걸로만 자꾸 한정을 하고 뭘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뭘 안 하면 하나님이 복을 뺏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재단하면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7절 말씀을 지금 이 소발이 비난조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걸 뒤집어서 정말 욥이 나중에 복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이와 같은 아이러니가 또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발이 그래서 한 게 아닙니다. 소발이 이 말 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이 모든 거에 두 배를 다시 받잖아요. 42장 가서 보시면 소발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소발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의 말을 뒤집어서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한다고 하면서 과거에 가졌던 게 두 배의 축복을 주신 내용이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소발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8절에서 10절에는 과거의 경험을 또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역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봐라. 그렇죠? 예. 네. 가서 보니까 8절에 원하건대 너는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너 자신을 예배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탐구한 바에 주의를 기울여라.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과거의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죄 있는 사람은 망하고 죄 없는 사람은 흥한다고 과거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더냐. 즉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는 뭘 꺼내는 거야? 과거 역사를 꺼내는 거예요. 과거 역사. 자, 여러분, 옛사람들이 말한 거, 또 과거의 것과 같은 그 역사, 이 모든 거 우리가 잘 선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그러한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링컨 위인전도 읽고 이번에 달키스트 아워 같이 처칠의 과 같은 그 일생을 다룬 영화도 보고 위인전도 읽고 뭐 중국 사람들이 써놓은 뭐 사마천의 사기 같은 것도 읽고 그럼 왜 그래요? 교훈을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과거를 잊은 백성은 패망한다.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러한 이 격언의 말씀이 있고 또 사람들이 과거에서 역사에서 하나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고 반복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올바른 것을 배우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걸 배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과거를 자꾸 기억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에너지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있습니다. 배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뭐 엔진 이런 거 빼고 중요한 하나는 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키. 저 배 뒤에 달려갖고 키를 이렇게 꺾으면 배가 이렇게 나가고 키를 이렇게 꺾으면 배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큰 배가 요 키 하나에 의해서 이렇게 꺾느냐 이렇게 꺾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 과거의 역사,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이게 배의 키처럼 작용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면 과거 역사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배에 또 뭐가 있느냐? 배가 이렇게 들어오면 항구에 정착하려고 뭘 내려놔요? 닻을 내려놓잖아요. 과거의 역사가 닻이 되면 그러면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개인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데 닻을 내놓았으니 과거에 묶여갖고 나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을 하면 과거의 역사가 우리를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다 좋은 것이 아니고 과거를 잘 선용을 해서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거를 잘 결정하는 데 이걸 사용하면 우리에게 유용하지만 과거에 집착을 해서 앞날에 대한 비전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과거 과거 과거만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자, 여기 8절에 이전 시대 사람은 누구냐? 지금부터 약 4천년 전에 욥이 살았습니다. 그 욥 이전에 한 4, 500년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그 땅에 살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몇 명만 살아남았습니까? 8명만 살아남았어요. 성경 창세기 가서 보니까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다고 했어요. 노아의 아들 셈은 약 500년을 더 살았다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노아하고 셈이 살던 그 시대에 지금 욥이 같이 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의 같은 시대에 산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사람들이 직접 노아의 입을 통해서 셈의 입을 통해서 야벳의 입을 통해서 홍수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먼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가 그 당시에 살았어요. 셈이 그 당시에 살았어요. 욥 당시에. 그렇죠? 어쩌면 노아는 방금 전에 죽었을 수 있지만 같이 방주에 탔던 셈이 욥하고 지금 같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멸망했는지, 그렇죠? 홍수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분명히 가르쳐 줄 거다. 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빌닷의 말은 뭐냐 하면 노아 시대에, 셈의 시대에 왜 사람들이 100% 다 죽임을 당했는지 너 알지 못하냐. 그 사람들에 가서 물어봐라.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틀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영어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오렌지는 오렌지하고 비교해야 되고 애플은 애플하고 지금 비교를 해야 돼요. 욥도 죄 있는 사람이에요. 홍수 이전의 사람도 죄 있는 사람 맞아요. 다 죄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죄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창세기 6장 가서 보니까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사악하고 거기 살던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다 부패시켜서 그 안에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8명 외에는 없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은 엄청난 죄악이 그 당시 지금 존재했는데 여러분 욥이 그와 같은 죄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욥이 짓는 죄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매일같이 짓는 그런 죄 지은 것 외에 욥이 무슨 그와 같은 사악한 죄를 졌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소발이 와서 너가 지은 죄 노아시대 그 사람들 그 사악하게 한 자들이 짓고 심판을 받은 그 죄하고 똑같은 거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그럼 욥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면 억울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노아 당시에 그렇죠? 이 사람들의 그 사악한 그 죄처럼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오렌지는 오렌지하고 비교하고 그다음에 사과는 사과하고 비교를 해야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고 뭐 하면 성경 말씀을 들이대는데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의 본질이 완전히 다른 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같은 종류를 같은 종류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 보면서 아, 믿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누구와 어떤 논쟁이 있거나 하게 될 때 그 논쟁의 핵심을 바르게 가지고 그걸 이야기해야지. 이거를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자, 세 번째 소발이 들고 나오는 거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인과 응보 법칙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에서 이제 13절 가서 보면 골풀이 나오는데 골풀은 여러분 종이를 만드는 파피루스 식물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식물 그거 어디서 자라요? 진흙탕에서 자라요? 진흙에 푹 뿌리를 박고 자랍니다. 그렇죠? 물이 있어야 자라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못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심판을 받느냐? 왜 그래요? 죄가 있으니까 받는 거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13절에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 너는 위선자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위선자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14절에서 15절은 거미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미가 막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기 가서 자겠습니다 하고 누우면 거미줄이 저와 여러분 지탱이 줌직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욥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거미줄과 똑같다. 그렇게 지금 욥을 비하하는 거예요. 16절에서 22절에는 정원에 이렇게 잘 살고 있던 그 식물을 뿌리째 뽑아내면 이게 사느냐 못 살지 않냐 욥 너도 뿌리째 뽑힌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들어보면 뭐 별로 뭐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안에 엄청난 가시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 여러분 보시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로하거나 할 때 이런 가시도친 그런 말로 위로하면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소발의 말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는 거 죄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죠? 두 번째, 과거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왜 심판당했냐? 죄 때문에 심판당하지 않았냐? 너가 지금 심판당하는 거? 그래서 죄 때문에 당하는 거다. 그렇죠? 세 번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잘 자라는 그런 그 식물 이렇게 뿌리째 뽑아놓으면 그러면 못 자라는 것 같이 내가 한참 잘 자라다가 지금 뿌리째 뽑혀 있는 거다.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다 하고 욥을 몰아붙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욥이 9장에서 이제 10장에 변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9장 10장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욥이 절망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두 번째 타자가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그 얘기만 하니까 이 9장 10장에서 욥은 사람들 가운데는 나를 이렇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해 줄 그런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안 통하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좀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게 9장 10장에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하고는 같이 이 문제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내가 법정에 들어가야 되겠다. 재판정에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한번 내가 재판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9장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욥이 이제 9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맞는 말이에요. 예, 욥이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 뭐라 그랬어요? 의롭지 않기 때문에 죄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욥이 먼저 이야기해. 9장 1절에서 3절에 그래,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하고 견주어서 의롭다고 하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맞는 말이다. 욥이 지금 동의를 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의는 구원받는 의가 아니에요. 욥이 나는 사악한 죄를 짓지 않았다 얘기할 때 여러분, 욥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벌을 받을 만큼의 사악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의 이런 거 나올 때 아, 이게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는 이런 벌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욥이 이야기하는 건 내 말이 맞다. 9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그분과 사람이 그분과 논쟁하려 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한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하고 논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어요?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 올바른 말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서 6절 귀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산들을 옮겨도 그것들이 알지 못하나니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것들을 뒤엎으시는도다. 여러분,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뒤엎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유타주에 가면 솔트 레이크 시티라는 데가 있어요. 솔트 레이크, 소금 호수예요. 소금 호수. 왜 그래요? 과거에 한때 거기가 바다였거든요. 저 에베레스트 한 저 꼭대기 가면 지금도 바다에 살던 그런 생물이 저 꼭대기 화석으로 발견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 지구의 전체를 물로 다 잠궈 놓을 수 있는 그런 분. 그분께서 땅을 흔드사 그것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니 큰 지진을 일으키시니 땅의 기둥들이 떠는도다. 그분께서 해에게 명령하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봉하시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기 10장 12절에서 13절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족속들하고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와 같은 일. 여러분, 그 엄청난 것도 하나님이 딱 잡아놓으시면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우주공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신다고 8절, 9절, 10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을 편다고 하는 말 영어로 가서 뭐 스프레드 아웃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프레드는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펼치는 거. 이게 뭐예요?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주 팽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무슨 허블 망원경이다 이런 거 발견해갖고 지금 이제 발견한 게 뭐예요? 우주가 팽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내가 하늘들을 이렇게 스프레드 이렇게 해서 쭉쭉쭉 펼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0장 22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원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이 땅이 동그랗게 둥글다고 하는 거를 이사야 시대 지금부터 2700년 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다.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처럼 펼친다. 여기는 스트레치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스트레치가 이렇게 팍 벌리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주를 팽창한다는 거예요. 이 하늘들을 하나님이 팽창시키는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데 과학자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주가 팽창한다고. 성경에는 우주 팽창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스프레드라는 단어, 스트레치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 하늘들을 계속해서 벌려놓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지금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늘을 계속 늘릴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렇죠? 11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이 모든 일들을 보이지 않게 행하시는 그런 분이다. 12절에 어느 누가 나서서 당신이 잘못했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막을 수 있겠냐. 심지어 13절, 14절 가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협력자들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 그렇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고 욥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신의 무죄를 좀 증명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무죄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재앙을 받을 정도로 제가 죄를 지은 건 아니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데 사람들 가운데서 할 수가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 하나님을 좀 법정에 데리고 가서, 그래서 거기 가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의로울지라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이런데 의도 똑같은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의 형벌을 받을 정도로 내가 심각한 죄를 지은 건 아니다. 도리어 나를 심판하는 이에게 간구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법정에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그분을 부르므로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셨을지라도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 참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았다는 말, 그거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 해놓고는 기도 응답받고 안 된 건 기도 응답 안 받았다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많은 경우. 그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지라도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않는다. 이게 좋은 태도예요, 여러분. 겸손한 태도예요. 겸손한 태도.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 내게 응답하신다 해도 나 때문에 그렇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 뭘 얘기해요? 18절에 혹시 내가 나를 잘못 변호하면 오히려 고통만 내게 더 늘어날 거 내가 알고 있다. 20절에 내가 삐뚤어진 사람이란 사실이 앞으로 내가 더 변호하고 변호하면 할수록 더 확실해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하면서도 욥은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는 별거 없는 사람이다,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욥이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그의 친구들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악한 자는 심판을 받고 의로운 자는 축복을 받는다. 그거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꼭 그렇지 않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22절, 이 일이 한 가지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완전한 자와 사악한 자를 멸하신다 하였도다. 지금 욥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면서 재판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봤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꼭 사악한 자만 형벌받는 게 아니더라. 욥은 지금 그걸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그걸 아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거 죄를,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노아시대 사람처럼 사악한 죄를 져서 이 형벌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근데 친구들은 뭐라 그래? 그 정도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나는 아닙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는 심지어 의로운 사람도 잘못 판단을 받아 정말 악하게 심판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하고 지금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27절, 28절에는 내가 이런 말로 내 자신을 위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모든 상황이 변하지 않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33절에 욥이 원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중재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재인을 원하는데 이 온 땅 전체에 그런 중재인이 없다고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욥의 한탄의 말씀이 1절부터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이야기하는 거, 고통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끝에 가니까 또 뭐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왜 내가 낙태되지 않았는가? 이건 뭐예요? 헛소리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헛소리. 너무 힘드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저 하늘에서 매일같이 고고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향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다 헛소리까지 나와요. 빨리 죽었으면,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헛소리까지도 하는 게 그게 성도예요. 성도 중에 제일 좋은 성도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그 얘기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여기 10장에 이 말씀을 길게 22절이나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고통당하면 하나님을 향해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헛소리를 내기도 하고 여기까지 해도 하나님이 no problem, 너는 인간이고 해서 하나님이 no problem이라고 이야기하며 욥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욥 이야기하는 초점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8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애를 써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도 계획을 짜고 다 그랬는데 아 이렇게 하고는 왜 사람을 멸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게 선한 일입니까? 3절에 18절에는 또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 나를 사냥하십니까? 아 사냥은 저 사자나 이런 거 악한 짐승이나 좀 사냥하셔야지 왜 저 같은 사람을 사냥하십니까? 사냥하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 혼이 살기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내 머리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고난이 닥치면 우리 금요일날 갔을 때 허프만 목사님이 내가 이거 목회를 어떻게 하는 건가 목사인가 이것이 혼란이 생길 정도로 어려웠다는 그런 얘기 들었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냥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건지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로 오신 건지 이 성경이 진짜 말씀인지 아닌지 이 정도까지도 제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혼란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 없어요.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위선 부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머리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7절에 주의 손에서 나를 구출할 자, 건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원하는 거는 중재인을 원하는 거, 또 하나는 구출자를 원하는데 이 땅에는 없습니다. 자, 욥의 말을 요약하겠습니다. 욥의 말은 무슨 얘기냐? 내 인생이 헛되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만들었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 헛되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 지금 삿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욥의 인생이 헛되이 소비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욥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자가 이렇게 고통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욥기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 고통과 재난은 우리 어떤 심각한 죄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와 같은 일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욥기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욥에게 욥, 내 인생이 지금 허비되는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큰 유익을 얻고 있는지 알고 있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 당할 때 욥처럼 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비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결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시간이 인생 허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세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이집트의 왕자로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배우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이 모든 게 들통이 나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가서 양떼, 소떼, 그렇죠? 염소떼 쫓아다니면서 똥치는 그런 일을 40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40년 하는 동안에 모세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똥치우고 하는 일로 나를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매일 노래 불렀을까요?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40년 동안.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파라오의 왕궁에서 제가 또 왕이 될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해서 내 백성을 좀 어떻게 이끌고 나가는 그런 일을 하려고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양떼 쫓아다니면서 이거 똥이나 치우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뭐 합니까 하고 인생이 허비되고 있다고 하나님께 얼마나 정말 호소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 40년이 인생의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40년이 없었으면 모세가 정말 낮아져서 내 힘으로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 기간이 바로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게 있어야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욥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욥이 죽을 지경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비가 됩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참아라. 그렇죠? 조금만 참아라.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11절에 보라 참는 자들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욥이 당한 이런 모든 거 욥이 당장 그때 당할 때는 인생 허비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배움을 주시기 위해서 욥처럼 인내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봐야지 지금 당장의 현실만 보지 마라. 그 결말을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친절하게 긍휼을 베푸는 분이신가 이거를 깨닫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욥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거 욥과 그런 대화를 읽으면서 예, 이 안에 들어있는 풍성한 그런 그 진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거룩하시면서 또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욥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중재자와 그 다음에 구출자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욥의 눈에도 없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완벽한 그런 중재인, 완벽한 구출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순간에 완전한 희생예물이 되셔서 죗덩어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그 자리에서 다 담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자리가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욥이 그토록 원했던 그 구출자와 그 중재인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로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욥이 그토록 그걸 바랬는데 한 2000년쯤 지났을 때 때가 충만히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구출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재인이 되셔서 이제는 욥처럼 그렇게 항변하지 않아도 주여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당할 때 주여 어렵습니다 하고 간구하게 될 때 중재인이 되어주시고 구출자가 되어주셔서 이 나라를 구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풀려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